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는데 이 성경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는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과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해야지만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행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잊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의 생사가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게까지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잠시도 한시도 떨어져 지내지 마라라는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과 한시도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당부가 요즘 신자들에게 완전히 외면을 당하는 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한국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준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에서 저술을 한 한국 교회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라고 하는 모임인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조사를 하고 자료를 덧붙인 것입니다. 여기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53%, 그러니까 절반 좀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라면 그 출석교인 중에 50명 이상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표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27%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 안 되는 한 시간 미만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시간도 성경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을 합하면 약 80%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 한 시간 미만으로 성경을 읽은 채 교회에 그리고 예배에 출석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준이 조사한 한국 교회의 성경 읽기의 현 주소였습니다. 성경 문맹률이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성경 문맹률이 그 다음의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의 강영한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교회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의 성경 문맹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책을 읽지 않아도 이 정보와 지식을 얻는 환경이 되면서 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경까지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교회가 젊은 세대를 좀 붙잡기 위해서 쉽고 재미있는 활동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성경을 읽을 필요가 더더욱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조차, 그러니까 뭐 신구약 정체를 돌아서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조차 일독한 청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고 절대 진리라는 믿음을 갖기 힘들게 되었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온갖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세속적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물이 들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이 워낙 바쁜 데다가 책 읽기와는 거리가 먼 시대와 문화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시간 탓, 세상 탓만 하며 성경을 읽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이 빛과 소금의 삶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읽어야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뭔가가 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케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케 한다는 헬라어 프레로어는 성취한다 그리고 완전히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성취하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오랜 연구의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풀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 모든 구약성경의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딱 하고 지목하여 가리키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공생애 동안 내내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만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어떤 임의대로 막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도록 움직이셨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론 유다가 성전 경비대를 대동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던 자의 칼을 뽑아서 경비대원의 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지금 이 군대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서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냥 순순히 체포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숱한 반론의 기회가 있었고 또 빌라도가 변론을 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이유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으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없어지지 않고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이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지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를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보지 못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자신을 굉장하게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지체되니 어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태연하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은 좋지만 아무래도 제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어떻게 그 말씀을 전부 다 지키겠습니까? 아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다 보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체포할 군사들을 다 쓸어버릴 힘이 있어도 말씀 성취를 위하여 일부러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고 오히려 체포를 방해하던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감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채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 용감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를 통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을 갖게 될 때 성경을 비로소 펴서 읽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된 말씀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1.1획은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문자인 요드 문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아무리 작은 문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1.1획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천지는 그대로 있으니 천지를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시대를 초월한 절대의 진리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절대라는 말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절대자, 절대 진리, 절대 도덕, 절대 법칙 같은 말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서 나도 맞고 너도 맞는 상대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 변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인 절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시대를 초월한 절대 진리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고 성경이 시대 뒤떨어진 구닥다리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한 성도분이 아주 느지막하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신앙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가정을 이룬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을 갖게 되어 살다 보니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생각하여서 그 아들에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권유를 했더니 이 아들이 엄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느냐라며 자신을 원시인 취급하더랍니다. 아들의 눈에는 21세기가 절대자와 변치 않는 절대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전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을 보면 동물들이 말을 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 뭐 이 같은 내용들은 차치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무시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말로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냥 고전으로 봐야지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 진리로 보는 것 이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성인들의 교훈집이라면 죽은 사람들의 말이니 당연히 시대에 뒤떨어진 고전 취급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들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말이 살아있는 말이 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현재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왕성한 생명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가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살아있는 왕성한 생명력입니다. 이 왕성한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이 자신을 강하게 이끌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강영환 교수님은 이것을 말씀이 사람을 읽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펴서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나의 갈 길을 보여주는 즉 성경이 나와 내 인생을 샅샅이 파헤쳐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인생을 완전히 밝아벗겨놓고 내가 방어할 수 없는 지점까지 나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아집이 무너지는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분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언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회심하기 전에 뉴욕 시라큐스 대학의 영문학 여성학 교수였고 또 여성 운동을 펼쳤던 사회운동가이자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종신교수를 제안할 만큼 학문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속한 성소수자들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의 이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앞장서 활동하는 사회운동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공공의 적인 기독교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 교회와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칼럼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은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격려 편지와 함께 협박의 내용을 가득 담은 편지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 중에 격려와 협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뉴욕 시라큐스 개혁장로교회의 켄 스믹스 목사님이 써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 버러필드 교수를 막 공격하는 내용 대신 버러필드 교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가득하게 그 편지의 내용이 가득 찼습니다. 질문의 내용들은 주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신문에 쓴 기독교를 공격하는 칼럼은 과연 믿을만한 내용인가? 당신의 칼럼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인가? 라는 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나니 내가 학자로서 기독교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이 스미스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뜻하지 않게 이 켄 스미스 목사님 부부가 이 버러필드 교수를 초대하였고 그들의 따뜻한 초대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해 조금이나마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4시간, 5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본인이 학자답게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자 거의 모든 번역본들을 비교해가며 아주 꼼꼼하게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그 예수가 정말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다 훗날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공경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야. 이러한 심각한 질문들이 버러필드 교수가 지난날 살아온 모든 삶이 잘못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 그 생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삶의 불안의 요소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해 나갈 때 친구로부터 받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되었고 그 책 안에서 칼빈이 인용한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성경이 레즈비언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 자기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말한 말씀이 사람을 읽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겠다고 읽기 시작한 성경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성경이 버터필드 교수와 그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쳐 읽고 있었습니다. 살아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이대로 살면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 벗겨지는 역사가 버터필드 교수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교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터필드 교수가 그동안 옳다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분은 현재 교수직을 버리고 목사님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뤄 사모님으로 그리고 내 아이를 입양한 엄마로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기독교 운동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택한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절대 진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고전의 교훈들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전의 삶을 뒤엎을 만한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이끌고 인도하는 생명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게 될 때 분명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그로 인하여 분명히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어드린다면 고쳐질 수 없었던 죄악된 삶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천지에 앞서는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활력 있게 인도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